정부가 다음 주 중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과 공급 확대로 정말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뉴스룸에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뉴스룸 긴급 토론 710 대책 집값 잡을까? 8시 20분부터 60분 동안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청와대 수석급 인사 4, 4명을 바꿀 걸로 보입니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수현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1년에 주식으로 번 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매기려던 계획을 바꿔서 5천만 원을 넘을 때만 매기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 측이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경찰에 고소하기 전날인 지난 7일 검찰과 면담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의 면담은 절차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산 사모펀드가 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값의 60% 넘는 돈을 대출받아서 매매대금을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어겼다고 판단해서 대출금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룸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토론을 하기 위해서 30분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토론은 뉴스룸이 끝나고 8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권이 16년 만에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걸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세종시가 있는 충청권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찬성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뒤로 어제는 국회의 특위 설치를 제안하고 오늘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능성을 챙기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 김두관 의원이 의원 발의로 법안을 내려다가 당 지도부가 국회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자고 해 뜻을 접었다고 밝힌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내 최다선으로 충청 출신인 정진석 의원이 여당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제안한 건 잘못이라면서도 찬성 입장을 밝힌 겁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완성으로 가는 길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수도 규정이라는 것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 작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역시 충청이 지역구인 정책위 의장 이종배 의원도 행정수도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지도부는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내는 의도를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JTBC 최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집을 지을 국공유지를 발굴하라고 지시하면서 태릉골프장을 후보지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건축, 재개발 기준을 바꾸는 것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정세균 총리가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네, 일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이 잇따랐고요. 그 가운데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쯤 국민께 보고 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포함해서 육사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태릉 골프장만 개발할 경우에는 만 가구 정도, 육사 부지까지 같이 개발할 경우에는 2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 도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을 활발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노후 임대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방안, 국책연구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설명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경우에 도로와 편의시설 등을 이미 갖추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미 지방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초구에 있는 옛 부지를 바로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국립외교원,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지어진 지 오래된 임대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지어진 30년이 된 한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640세대 규모지만 용적률을 높여서 30층 정도로 다시 지으면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준공 후 30년 안팎이 된 서울의 임대 아파트 단지는 10여 곳, 만 세대가 넘습니다. 용적률을 준주거용지 상한인 400%까지 높일 경우에 주택수는 기존보다 3배 정도로 많아집니다. 다만 공사기간에 살 곳을 마련하는 게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별도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순차적으로 단지를 개발을 해서 임시주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시 20분부터는 710대책 집값 잡을까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의 고용진 의원과 통합당의 송석준 의원,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 그리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패널로 나옵니다. 다음 주쯤에 수석비서관 4-5명이 바뀌는 청와대 개편이 있을 전망입니다. 새 정무수석으로 박수현 전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부동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남을 걸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막바지 후임 검증이 진행 중인 자리는 정무와 사회, 그리고 소통수석과 안보실 1차장 등입니다. 수석비서관급 4명을 바꾸면서 임기 후반기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겁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후임으론 현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전 의원이 유력 거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였던 2016년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박 전 의원이 기용되면 야당과 대화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불러온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남을 걸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에서 비서실장 교체 건의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유임으로 정리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를 두 채 가져 논란이 됐던 김조원 민정수석도 유임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 출범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이 많은 데다 다주택 문제도 해결한 만큼 교체 요인이 사라졌단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김수석은 일단 논란이 됐던 잠실과 도곡동 아파트 중 도곡동 걸 내놓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심수입니다.
정부가 오늘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 주식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었습니다. 원래는 1년에 주식으로 번 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매기로 했지만 5천만 원이 넘을 때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정부는 주식으로 번 돈이 1년에 5천만 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에게 20에서 25%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는 과세 기준선인 기본 공제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대폭 오른 겁니다. 세수가 다소 줄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살려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과세 대상은 상위 2.5%, 약 15만 명으로 원래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평균 수익률을 10%로 가정할 때 이 정도 양도 차익이 나려면 5억 원은 투자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시행 시기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습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1차 인하를 1년 앞당겨 내년에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2차 인하는 예정대로 2023년에 0.08%포인트를 내립니다. 원래 도입안에 불만을 드러낸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지만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번 정책은 투자자를 너무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본 공제 금액이 늘어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되고요.
다만 세금 부담이 덜어지면서 주식시장이 과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B2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2를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는 주식 위험성을 높이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보다 3%포인트 높은 45%의 세율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1만 6천 명이 모두 9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낼 걸로 보입니다. 또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피해자 측이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말했는데 서울시 직원들이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이끄는 진상조사에 함께할 수 없고 대신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측이 오늘 오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20명 가까운 서울시청 동료들이 지난 4년간 성추행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박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끄는 진상조사단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습니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 주 중 진정을 넣어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측이 이런 뜻을 밝히자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단체의 진상규명 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꾸리려던 민관합동조사단을 철회한 겁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진 장례 절차가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2차 가해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이 단순히 피소 사실만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작다며 혐의 내용 등 구체적인 고소 사실이 전달되진 않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피해자 측의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검찰을 먼저 접촉했지만 검찰이 면담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발 대상이 박 시장이라는 것도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소 전에 면담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절차에 따라 고소할 것을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피해자 측은 가장 먼저 접촉한 수사기관이 검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면담 요청을 한 건 지난 7일 오후 2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입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인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 박원순 시장임을 알렸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해당 부장검사가 다음 날인 8일 오후 3시에 면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정을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약 4시간 뒤인 저녁 6시 부장검사가 일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고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피해자 측은 결국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면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검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판단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피고소인이 박 시장이란 사실을 알고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등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박 시장의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갯벌에 조개 캐러 덥다고 한밤중에 가는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밀물에 고립됐던 70대가 밤에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닷물 위로 머리만 내민 70대 남성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곧바로 뛰어들어 헤엄쳐갑니다.
일명 발견. 지금 구조대 수용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쯤 전북 고창군 앞바다에서 71살 A씨가 바다에 빠져 고립됐습니다. 조개를 캐다가 밀물이 들이닥치자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모든 소지품이 바다에 떠내려간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해경이 A씨 머리에 전등 불빛으로 위치를 빨리 파악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조석 간만에 차가 큰 서해안 갯벌에서는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은 성인이 걷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치를 꼭 준비하고 위치를 알려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도 깔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지난 6월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와 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를 하라며 길을 막았던 택시기사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특수폭행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씨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의 응급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지만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통째로 산 사모펀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의 60% 넘게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마저도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가 뒤늦게 잘못된 대출이었다면서 100억 원 넘는 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46가구가 사는 서울 삼성동의 한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한 개인이 갖고 있었는데 지난달 19일 이지스 자산운용이 만든 사모펀드에서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총 420억 원입니다. 다주택자의 우회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사모펀드는 100% 기관 투자자 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사는데 들어간 돈의 64%는 대출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모펀드가 새마을금고 7개 지점에서 총 270억 원을 빌린 겁니다. 사모펀드 측은 시설자금 대출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고 이 대출금이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한 채 가격은 6억에서 13억 원으로 집값 대비 대출 한도가 최대 40%입니다. 규정대로 하면 많아야 16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00억 원 이상을 더 받았다는 겁니다.
LTV 관련 규정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위배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규정을 피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새마을금고의 대출 심사가 허술했던 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앞으로 이 땅의 스키니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운동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네,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면서 고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26일 만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 선수의 부모님도 자리를 지켰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대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폭행은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청문회 증인으로 선 남자 선배 김모 선수는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자신도 감독에게 맞았지만 고 최숙현 선수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있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숨진 지 거의 한 달 만에 열린 청문회.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주장, 운동 처방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은 비었지만 이들의 가혹행위는 동료들의 입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장 장모 씨의 폭력을 분명하게 기억했고 때리라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이제 최숙현 선수의 멱살을 잡는 경우는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때려라 해서 제가 그렇게 때린 기억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낸 진술서도 감독의 요구에 맞춰 썼다고 했습니다.
통화 내용으로 이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됐고 이제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부분과 제가 실제 봤던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내 인생과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가해자들의 이름을 적은 최 선수의 또 다른 일기도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다이어리입니다.
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동료들의 이야기가 쏟아지자 뒤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눈물만 닦았습니다. JTBC 최아은입니다.
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소식입니다. 한 건 걸리면 된다. 그건 해볼만 하다는 발언이 담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화록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들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녹취 파일은 총 25분 55초 분량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들은 22분쯤부터 나옵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 시키는데 성공을 되게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제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했고
그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럼 해 보면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갑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이철이랑
이 사람 먼저 지갑 불기 네. 시작하잖아.
이정 기자 측은 공모라고 볼 수 없는 대화라고 주장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라는 말은 이전에도 신라젠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려졌지만 어제 공개된 녹취록엔 없던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강연 같은 거 한번 할 때 뭐 한 3초만씩 주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아 옛날에 보니까 좀 웃긴 게
저희 채널A가
그런 영상 옛날에 협찬 영상으로 VIP를 만들어서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강연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와서 강연했다는 걸 밖에 홍보하는 거 있어서 어떤 주가적 차원이지 않고 또
네.
한동훈 검사장의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발언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어?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이것저것 합쳐 8순이다.
대화는 2월 13일 녹음됐습니다. 이를 공개한 이전 기자 변호인은 너무나 일상적인 기자와 검사 간의 비공개 환담인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녹취 내용뿐 아니라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입증할 예정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첫날부터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과 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원순 시장 사건 질의 중에 김태흠 의원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 문제처럼 좀 강력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바람직스러지 않아요. 난 저기 공평하게 공동하라는 얘기죠.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검찰총장 뭐 겁박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질문이십니까?
예.
질문이 겁박이라면 사실과 다르고요.
김 의원은 반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정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예? 말씀하신 거.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여야 의원들의 고성에 본회의장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뭐 그러면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면.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녹취록에 대해 일개 장관 등의 표현에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자 결국 범 여권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진석 의원님 품위를 생각하세요. 응? 부의장 하고 싶으시면 올라와서 말씀하시고요.
JTBC 최규진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건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빠르게 뛰어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 앞을 지나쳐갑니다.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함께 일하던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사 A씨입니다. 법원은 오늘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 측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는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민주당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성폭력 관련자에 대한 당의 징계 시효를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걸 발표한 남인순 최고위원은 박 시장 의혹을 미리 알았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으로 황골 탈퇴하겠습니다.
민주당 성폭력 문제 대책을 발표한 건 여성운동계 원로이자 당 젠더폭력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현재 5년으로 규정돼 있는 당의 징계 시효를 아예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매년 받게 하고 받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내용도 발표에 담았습니다. 남 최고위원과 관련해서는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시장에게 의혹 제기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보고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남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남 최고위원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순영 젠더특보한테 미리 보고가 같은 거 있으세요?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도 대표실에 머물던 남 최고위원은 보좌진이 취재진을 밀어내는 사이 차를 타고 국회 본관을 떠났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다고 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 안에서 비판이 커지자 정치는 생물이라면서 말을 걷어들인 겁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무공천을 주장하며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당원으로 의견을 말한 것일 뿐 무공천을 주장한 바 없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게 돼 있는 민주당 당원을 다시 언급하면서도 정치는 생물이고 현실이라며 적폐 세력에게 자리를 내줄 순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무공천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자 말을 걷어들인 겁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공천에 회의적이었지만 무조건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말하기 곤란해졌다고 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당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과잉 입법이었다. 집권 여당이 당면한 선거를 반겨오는 건 저는 옳지 않다.
해당 당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추가됐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공천 쪽으로 기우는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 정의당은 뻔뻔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방에 있는 군부대에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병사들이 꽤 있어서 확진 병사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에서 감염이 시작됐는지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육군 8사단입니다. 이곳 한 부대에서 병사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틀 전 열이 난 병사 2명이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고 다른 병사들을 검사하자 11명이 더 나왔습니다. 격리된 군부대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열이 난 2명은 지난달 휴가를 다녀왔고 1명은 지난 10일 외출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병사가 밖에서 돌아오면 방역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위험 시설 이런 것들 체크를 하는 인프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작성하고 발열 체크하고.
하지만 무증상으로 복귀할 수도 있어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외출도 하고 외박도 하고 또 출퇴근하시는 군무원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 부분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예방할 거냐라는.
이 부대는 다른 부대에 보급 물품을 나르는 곳이라 다른 부대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해당 부대원 220여 명은 격리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오늘 들어온 또 다른 코로나19 소식 보겠습니다. JTBC 보도국의 코로나 상황실 연결하죠. 윤영탁 기자, 오늘 확진자가 다시 또 늘었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숫자는 63명입니다. 닷새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34명이고 국내 확진자가 29명입니다. 어제와 국내 숫자가 어제 그제 4명으로 뚝 떨어졌다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2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또 나왔죠?
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입니다. 여기 교인 한 명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젯밤 다른 교인과 가족 3명이 추가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정부가 교회 방역 강화 조치 해제를 발표했는데요. 모레부터니까 조치를 취한 지 2주 만인데 발표 수시간 만에 교회 내 집단 감염 소식이 나오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감염은 주로 서울입니까?
네, 1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곳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한 부동산 관련 업체의 사무실인데요. 직원 9명과 그 가족 4명이 감염됐습니다. 전화 상담을 주로 하는 콜센터와 비슷한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강남의 다른 빌딩 사무실에서도 확진자가 오늘 1명이 추가돼 총 25명이 됐습니다. 서로 다른 업체지만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서 요양시설에서도 3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기존 환자가 12명이니까 이제 확진자가 15명이 된 겁니다. 강남구 청담중학교에선 급식 배식원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면서 오늘 시험을 보던 학생들이 모두 귀가 조치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 중에는 이라크가 지금 관심인데 정부가 내일 전세기를 띄운다면서요?
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 290여 명이 돌아옵니다. 군용기 두 대가 내일 출발해서 모레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100여 명에 이은 2차 귀국인데요. 이 100명 중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실에서 윤영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본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이지만 정작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 4개월 만에 한국인 등에 대한 입국 금지를 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을 막아온 조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12개국과 기업인 왕래 재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섭 대상은 한국과 중국, 타이완과 브루나이 등 12개 나라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업인 입국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주재원과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들의 입국도 동시에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일본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에서 코로나19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 도쿄에선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만 명을 넘어서면서 2차 확산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검사 능력이 충분한지도 미지수입니다. 현재 일본 공항에서 하루에 이루어지는 바이러스 검사가 평균 2,300건에 불과한데 일본 정부는 9월까지 1만 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현장 감식을 했는데 잘못 넣은 화학약품을 저장소에서 빼내다가 그런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공장 천장이 부서졌습니다. 깨진 유리조각들이 여기저기로 날아갔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폭발 사고가 난 인천시 가좌동의 한 화학공장 모습입니다.
포탄 터지듯이 막 꽝꽝 소리나 나면서 폭발음이 났어요. 그러면서 불꽃도 튀기면서 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이 폭발로 공장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또 8명이 다쳐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이 과산화수소를 넣어야 할 저장소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어 이를 빼내다 사고가 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은 사고 당시 해당 장소에서 수산화나트륨을 다시 빼는 작업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당시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또 어제 노동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인 물류센터 화재 현장 감식도 오늘 진행됐습니다. 애초에 알려졌던 화물차 폭발 때문에 불이 났던 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신 지하 4층 식품을 보관하는 냉동 창고에서 불이 번진 흔적을 찾았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감식복을 입은 경찰과 국과수, 소방 관계자 등 관계자 40명이 천막 아래 모여 회의를 합니다. 어제 노동자 5명이 숨진 경기도용인 물류센터 화재 현장 합동 감식단입니다. 현장 CCTV 분석으로 경찰 전담수사팀은 지하 4층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5시간에 걸쳐 1차 합동 감식이 지하 4층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수사팀은 이번 화재가 애초 알려진 화물차 폭발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지하 4층 식품 보관용 냉동창고 구석에서 불이 번진 흔적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냉동창고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정확한 지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류센터 지하 4층은 축구장 4개가 넘는 크기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는 추가 감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희생자 5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화재사 이외에 다른 사망의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화재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해 필요하면 물류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 장난감이며 유모차까지 다 소독제로 닦기도 하실 텐데요. 당장 소독제 통 안을 한번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천연 성분만 써서 더 안전하다는 어린이용 소독제에서 곰팡이가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어린이용 소독제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제보가 JTBC에 들어왔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곰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회사에 보냈더니 아니라고.
장난감이나 유모차는 물론 젖병에도 쓸 수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입니다. 취재진은 제품 창고를 찾았습니다. 소독제 안에 검은 물질이 떠다니는 게 또렷하게 보입니다. 물때처럼 보이는 것도 동그란 모양도 있습니다. 소독제 개발 업체에선 사람에겐 해가 없는 침전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침전물이야. 침전물을 흔들면 사라지는데 지금 둥둥 떠다니잖아요. 지금 점점 얘네들도 자라고 있는 거죠.
어린이용 소독제는 환경부가 관리합니다. 취재진은 환경부 산하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물질은 바로 곰팡이였습니다. 환경기술원이 따로 제품을 구입해서 시험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전물이라고 했던 개발자는 취재진에 본인이 곰팡이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조업체는 판매된 소독제를 모두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했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곰팡이가 얼마나 해로운지 조사 중입니다. 곰팡이는 종류에 따라 독성이 다른데 어른에겐 괜찮은 곰팡이라도 어린이에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위에서 산 거였는데 그거 안에 곰팡이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투명 공기가 아니고 네. 일반 그냥 하얀 색깔이거나 그러면은 못 보고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부는 천연 살균제 농도를 얼마나 해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지 국립환경연구원에 연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효진입니다.
천안의 한 개 도살장에서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됐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건강해진 강아지 한 마리가 오늘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강아지의 발도장에 찍힌 서한을 사람들이 대신 전달했는데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개를 도살하고 거래하는 걸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예빈 기자가 강아지 설아기를 만나봤습니다.
좁은 철창 안에 갇힌 개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움직입니다. 스트레스로 서로를 공격하면서 목숨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개들에게 급여해서 사료값을 아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설아기는 지난해 7월 개 도살장에서 구조됐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저항할 힘조차 없던 설아기는 힘겨운 수술을 5번이나 받았습니다. 안락사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상처가 깊었습니다. 마음의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악몽을 딛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데 걸린 시간은 2달 남짓.
하루 이틀 정도는 화장실 구석이랑 방 구석에 이제 박혀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눈만 이렇게 대굴대굴 굴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점차 스스로 방도 돌아다니고
건강을 되찾은 설아기는 다른 개들이 아직도 마주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동참했습니다.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거래를 금지해달라며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낸 겁니다. 여러 동물권 단체와 국내외 인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설아기처럼 위기에 처한 개들은 더 많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입양했다 이런 거보다 설아기가 나를 가족으로 맞아주었다. 그 도살장이나 그 농장에 있는 그 다른 친구들도 설아기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JTBC 하혜비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북한을 개별적으로 관광하게 될 수 있을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민간업체에선 중국을 거쳐가서 평양과 묘향산을 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표까지 내놨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평안북도 영변군에 자리한 묘향산입니다.
대차균 박물관을 연상케하는 묘향산은 고색 찬연한 육사 유족들과 어울려 자기의 신비한 모습을 아낌없이 펼쳐놓고 있습니다.
묘향산과 평양의 명소들을 개별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행업체들에게 소개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구체적인 일정표도 나왔는데 중국 선양을 거쳐 평양으로 가는 5박 6일간 여행 상품이 259만 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금강산이나 개성, 남포도 갈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나 여행사와 모두 협의된 일정이고 코로나19가 진정돼 북한의 고려항공만 운항할 수 있으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보지 못한 곳에 어떤 관광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유력한 남북 교류 방안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적극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규모 달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개별 관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란과 한국이 결제를 했던 청산 결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돈을 지불한다면은 즉시 남북 사이에 개별 관광이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북 당국 간 협의와 코로나19가 최종 변수인 셈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흰 밥에 국에는 두부가 딱 하나 들어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작은 그릇에는 이렇게 흰 죽순입니다. 이건 제주의 한 어린이집 급식입니다. 오늘 보육교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부실급식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앞으로 보육교사 4천여 명의 신고를 받는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희귀동물인 자이언트 판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용인 에버랜드는 지난 20일 국내 유일의 판다 한 쌍인 암컷 아이바오와 수컷 러바오 사이에서 아기 판다 한 마리가 태어났다고 공개했습니다.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한 번뿐이라서 임신이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시카고에서 총에 맞아 숨진 한 남성의 장례식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차에 탄 용의자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참석자들까지 총격 싸움에 가세했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적어도 60개의 탄피가 발견됐고 모두 14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시카고에선 지난 주말 동안 60여 명이 총에 맞고 12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치안이 아프가니스탄보다 나쁘다면서 연방 요원을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필름 земляне 2005 года. Смотреть всем.
네, 갑자기 영화를 보라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어딘가 좀 이상하죠? 우크라이나에서 버스에 탄 13명의 승객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던 괴한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야 인질을 풀어주겠다고 요구를 한 겁니다. 사법부나 의회 수장들한테도 스스로 테러리스트라고 인정하는 영상을 올리라고 했는데요.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인질범과 통화를 한 뒤에 요구사항을 들어줬고 인질범은 12시간 만에 투항했습니다. 산책로에 나타난 곰 한 마리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툭툭 치기도 하고 바짝 붙어서 냄새를 맡기도 하죠. 꼼짝 못하는 이 상황에 여성은 휴대전화를 들어서 셀카를 찍습니다. 멕시코 북부에 있는 치핑게 생태공원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다행히 곰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그냥 갔지만 이 영상과 인증샷을 본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이 게임을 떠올리시곤 할 텐데요. 손에 잡히진 않지만 진짜처럼 눈앞에 나타나게 해주는 이 기술은 게임이나 콘서트장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근데 800년 전에 몽골 침입 때 불타 없어진 경주 황룡사도 되살렸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주세요.
끝없이 펼쳐진 벌판에서 바닥의 위치 정보를 찍자 역사책에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사찰, 황룡사가 마법처럼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은 횡하게 터만 남은 이곳엔 800년 전까진 황룡사로 들어가는 중문이 있었습니다.
2층에 올라 바깥에 펼쳐진 벌판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중문 양 옆으로 끝없이 뻗은 통일신라의 긴 복도가 2020년의 여름 하늘과 어우러집니다. 황룡사 곳곳을 거닐다 보면 보물을 찾으라는 알림도 뜹니다. 게임을 하듯 실제 여기서 발굴된 유물을 확인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신라 진흥왕이 궁궐을 지으려던 터에 황룡이 나타나면서 절을 세우게 됐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축구장 11개 넓이로 한때 신라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사찰로 꼽혔지만 1238년 몽골 침입으로 불타 사라졌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혹은 불교를 억압한 조선시대 사회 분위기 탓에 다시 지어지지 못하고 주춧돌만 남았습니다. 중문과 남회랑에서 시작된 디지털 복원은 황룡사 전체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새로 구현된 옛날 건물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800년 전 선조들의 삶을 체험하는 방식은 새로운 기술을 만나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7.10 대책 집값 잡을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